가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은 난감해지죠. 그래도 그 난감했던 경험으로 물음의 의미를 되새겨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감히 근본적인 물음을 하나 여러분 앞에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최고 경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일치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른바 신비주의의 이상, 열광주의와 같은 그런 의미의 신비주의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계속 존재해온 신비주의적 신앙은 신앙의 최고의 경지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매개도 없이, 어떤 브로커도 없이 일치될 수 있는 그 경지입니다. 우리는 대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차원은 쉽게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내가 마음먹은 것이 곧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것과 같아지는 차원은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은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래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밖을 향한 요구에는 아주 능하지만 스스로 옴매무실을 가다듬는 행위에는 아주 미숙합니다. 밖에 계신 하나님께 청원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이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데는 미숙합니다. 밖에 계신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것은 특정한 시공간 바로 만나는 그 순간 옷깃을 여미는 것만으로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늘 언제나 옷깃을 여미는 태도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의 빵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이 말씀은 아주 일관된 강조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께서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했고 자기 살을 먹으라고 내어준다는 말 뜻도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선언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처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60절 이하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알아먹지 못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수군거렸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제자들마저 슬금슬금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명만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그 상황, 이전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자면, 이 문맥을 압축해서 이해하자면, 5,000명이 운집해 있던 상황에서 12명만 남은 겁니다.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육의 양식을 나눠줄 때는 5,000명이 바글거렸는데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라고 하니까 다 내빼고 12명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게 다 내빼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 말씀의 뜻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라고 하는 건 다 말이라고 하는 건 다 맥락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웬만한 이야기는 다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어에 능숙하지 않아도 그 맥락을 알고 있으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다 알아듣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인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짐승을 잡아먹듯이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그야말로 가진 양념을 다해서 그럴듯하게 요리해서 먹으라는 얘기였을까요? 우리가 성만찬에 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슨 맛있는 고기와 선지를 먹듯이, 선지국을 먹듯이 먹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옷깃을 여미며 그 뜻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참여합니다. 물론 더러는 성찬을 아주 맛있게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리고 이거 너무 아쉬운데 하는 표정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옷깃을 여미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임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이 일종의 은유라는 것을 꼭 대단한 학식이 있어야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보채울 때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이 애미를 팔아먹어라. 이 말을 안 듣고 자랐고 이 말을 안 하고 산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만큼 복을 받은 거겠죠?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정말로 팔아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돈 없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걸 뜻한다는 건 그 자식들은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삶을 체화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의미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체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못 알아먹은 것은 지식의 결여나 이해력의 결여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못 알아먹은 것은 그들의 삶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먹지 못한 것입니다. 밖에 제시된 표지를 따라가는 건 쉽지만 안으로부터 나오는 깨달음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르기는 쉽지만 진정한 믿음의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 누군가에게 구하기는 쉽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밖에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당신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주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제가 종종 뭐 도마복음을 인용을 합니다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과 도마복음은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도마복음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라. 내 안에 이미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모셔드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그렇게 모셔드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삶에 이르는 여정은 이 두 복음서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도마복음이 훨씬 급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인간 자체의 어떤 보는 시선이 훨씬 더 낙관적이라고 할까요? 아주 근본적으로 급진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인간 실존에 대한 좀 더 냉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차이가 갖는 의미를 깊이 제가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인간들이 처해 있는 실존적 정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만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더불어 살아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도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삶을 직접 보여주신 그분을 곧 하나님과 동일시하여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분을 받아들여 모시는 사람은 곧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항의하건대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앞에서 강조했듯이 그것은 그분의 삶을 온전히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살과 피를 강조한 뜻을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른바 가현설, 문자를 써서 얘기하면 가현설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은 일종의 환상일 뿐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몸은 헛개비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초기교회의 한 믿음의 형태였습니다. 소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 건 환상을 봤을 뿐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그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본질, 진인 그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일 뿐이지 육을 지닌 예수님은 헛개비다. 이게 믿음의 아주 진지한 믿음의 한 형태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살과 피를 가진 존재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살아간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살과 피를 지닌, 몸을 지닌 그 인간 예수가 참 하나님이다. 헛개비가 아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그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날 신학에서는 이른바 역사적 예수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해된 예수님 말고 몸속에 따뜻한 피를 지니고 있고 실제 사람들 가운데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 탐구하며 우리가 실제 삶에서 본을 받아야 할, 본으로 삼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해보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런 노력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시도가 처음 이뤘을 때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파산선고를 내린 적이 있기는 합니다. 유명한 아프리카의 성자로 일반인들한테 되게 알려져 있죠. 알버트 슈바이처. 그분은 의사이기 이전에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은 그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는 노력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하고 파산선고를 내렸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 뭐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오늘날 역사적 예수는 다시 그 연구는 다시 일어났고 오늘날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는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대로 요지부동한 하나의 사실, 요새 팩트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팩트로서 역사적 예수를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시대로 들어가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대로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는 결국 당대의 관념을, 그 시대의 어떤 관념을 예수에게 투영해서 보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의 팩트로서 예수를 재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가 갖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팩트 얘기했으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단순히 객관적 사실로서 팩트가 아니라 해석된 역사, 그때는 이벤트라는 말을 쓰죠. 해석된 사건으로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해에서 초점을 맞춰 말하자면 그것은 진정한 인간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입니다. 하늘의 삶을 산 인간에 대한 탐구, 땅에서 하늘을 살고자 하는 그 인간에 대한 물음, 그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른바 신성에 대립되는 부정적 의미에서 인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산 사람의 모습, 그것을 찾아내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닮고자 하는 인간,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입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의 기본 밑바탕에 있는 관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설령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물음이 갖는 것은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그 물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물음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차라리 교리적으로 딱 정리해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 가르쳐주는 것이 좋지 않냐고 이렇게 반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고 이것은 믿지 말아라 이렇게 정리해주면 참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교리에 대한 맹신, 이 소위 도그마에 대한 맹신을 조장하는 신앙이 일반화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정리해주면 쉬우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오늘 말씀이 전하는 진실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거냐? 그렇다면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우회적으로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뭐 그 위원회의 뜻은 실질적인 목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에 차별과 혐오에 대한 그 문제를 환기시키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국가 정책에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이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그 회의를 했었는데 그 첫 모임 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한국 사회 여러 차별 현상을 진단하는 자리에서 미얀마 출신 노동자 그 소모두 씨라고 하는 분이 던진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증언을 하면서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 현상을 아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되게 알만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미처 생각 못한 것. 미얀마 출신이라면 되게 불교 신자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도축 공장에 보내놓고 선택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증언도 있었고 소위 뭐지요? 고용허가제가 갖는 문제다. 노동자가 자기 일자리도 선택 못하고 신실한 그 불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돼지지 않는 데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만 대개 다른 얘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만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증언 끝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주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똑같은 얘기 이렇게 하는 거 지겨워 죽겠다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과연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스스로 되물어봐라. 그럼 답이 나온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뭐냐. 차별과 배제가 만연한 그 살벌한 사회를 만들고 싶냐 아니면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그 사회를 만들고 싶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만은 꼭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보다도 훨씬 더 이 얘기가 깊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관련해서 다시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한다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 물음을 스스로 던져야 한다는 바로 그런 의미로 받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진정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삶, 그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